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27절에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택함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오늘 함께 읽으셨던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과실을 많이 맺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실을 맺고 순종하는데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인데 그럴 때 주님은 너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친구라고 불러주는 것은 엄청난 대우입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벗이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벗이 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친구로 여겨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친구와 종의 다른 점은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이렇게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친구는 교통이 마음껏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나 자유롭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면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 대한 대우가 어떤 것인지 오늘 16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주님의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뜻과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과실을 많이 맺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친구에 대한 대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즉시 들으신다는 것인데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찌 보면 이 착취인지도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그 이름으로 상대방의 시간이나 열정이나 돈을 빼앗고 노예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주면서 우리에게 기적을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내 영혼 속에서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잡한 삶의 문제에 직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문제에 매달리면 점점 더 삶이 복잡하게 꼬여간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그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님 안에 머무르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영원히 평안해지고 넉넉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삶을 감당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복을 주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아봐야 남에게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데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영원한 가치는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시대와 역사와 문화와 환경마저 초월하여서 이룰 수 있는 영원한 가치도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와 언어와 인종을 뛰어넘는 것도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주님의 최고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가 경험한 주님의 사랑과 정반대의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워하고 비판하며 또 고발함으로써 각자가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고 또 용서가 아니라 복수이며 또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찾아 헤잡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이 찾아왔을 때 환영하지 않으며 결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양식은 환영이 아니라 거절이고 칭찬이 아니라 비판인 것입니다. 빛의 자녀에 대한 본질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대접을 하는데 세상은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를 주시나 세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택함받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바르게 감당해 나갈 때 또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들어주시고 굉장한 대접을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는 그런 대접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교회를 곱게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한 일을 많이 한 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각 분야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은 각종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 찬 악한 표현을 서슴지 않고 마구 내뱉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바람에 그리스도인마저 욕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 대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모함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대접을 받지 못하셨는데 그 이유는 참말, 진리의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본질은 어둠이지만 예수님의 본질은 빛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근본적으로 죄의 뿌리를 가진 아담의 후손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까지 율법을 잘 지킨 것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자기들을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미워했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인정해주고 잘했다고 하면 좋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세상에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그럴 때 적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미움을 받았으니 우리도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를 미워하고 모함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서로 소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진리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소속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쪽에 있으면 이쪽으로 가야 하고 저쪽에 속해 있으면 저쪽으로 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당도 없고 파도 없으며 소속이 다르다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냥 교회에서 복 받으십시오 라고 전하면 아마 핍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회개를 외치기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나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말을 함으로 그들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때 끝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보게 만들고 그것에 집중하도록 하게 합니다. 악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어떠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결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질 것만 말합니다.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리가 없습니다. 강태공이 날카로운 낚싯바늘에 잉어의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지렁이를 매달아고 있습니다. 잉어의 눈에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합니다. 저 먹음직스러운 것 하고는 한입에 물어버립니다. 눈앞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끝은 무엇입니까? 몸뚱이는 회를 쳐서 먹고 나머지는 매운탕이 되는 운명에 치여집니다. 믿기에 끝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만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견지명을 줍니다. 끝을 보는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성도는 끝을 보고 즐거워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시작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을 중시합니다. 두고 보자 하는 사람 무서울 거 없다는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고 보자 하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왜일까요? 두고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에 가서 보자는 자세로서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오늘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핍박을 했습니까? 그분을 제대로 몰라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천국의 복을 전하기 위함이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복 주려고 오신 줄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려고 가는 것도 복을 주려고 가는 것인데 그들이 모르니까 반대하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 팔복이 나옵니다. 이 팔복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참된 복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요.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도대체 이 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은 세상에 잘못된 이 복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팔복 중에 여덟 번째 복이 이것인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이 박해를 핍박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핍박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계속해서 핍박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눈에 들어오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의라는 단어와 이 박해, 핍박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의롭게 살면 이 핍박이 오는구나라는 도식이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고는 싶지만 이 핍박이 두려울 것입니다. 의롭게 살고 싶지만 또 망하는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망설이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의의 끝은 무엇입니까? 핍박입니까? 복입니까? 핍박은 한가정에 불과하고 의의 마지막은 바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의 여덟 번째 복을 읽을 때 악센트가 복에 있어야지 핍박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결과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복에 악센트를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늘 복은 감추고 핍박만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핍박이 결국은 마지막인 줄 알게 하고 핍박이 복으로 완성된다는 것은 이 살짝 가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 때문에 망할 것 같고 핍박 때문에 완전히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의 결국은 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세상 사람이 우리를 미워하고 모함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걸어갈 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 사람들은 이 사탄에 유혹되어서 우상과 물질과 권력 등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것을 숭배하든 이 자신을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제외하면 대상이 무엇이든 숭배하는 쪽으로 나가는 경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귀신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높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길 원합니다. 그것은 순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참 진리와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고 빛의 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치면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사울이 그 자리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곧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입니다. 교회를 두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괴롭히는 사람은 몸을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핍박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줍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핍박은 우리를 정화시킵니다. 더러운 병균들이 붙은 그릇을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깨끗이 소독되는 것처럼 신앙이 병들고 삶이 병들었던 사람이 고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해지는 거죠. 중국 조선족 청년 한 명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7년 동안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했는데요.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졸업 논문 서론에 이렇게 썼습니다. 7년 동안 한국 교회를 보완한 결과 한국 교회는 지나치게 성공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3자의 눈에 비친 우리 한국 교회의 특징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성공에만 매달려서 미친 듯이 쫓아가는 모습들이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은 성공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한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무엇을 배우라고 합니까?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을 배우라고 하시지 않고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제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울 수 있을까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일 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핍박을 받을 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핍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Q 150이 넘는 아이들을 살펴보았더니 돌대기 전에 홍역이나 독감을 알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이 되기 전에 독감이나 홍역을 심하게 알았던 아이들이 정신의 자극을 받았는지 IQ가 150이 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머리가 나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무 건강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평탄하게 사니까 머리가 텅 비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꾸만 상처를 주십니다. 큰 고구마를 재배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김을 맬 때마다 홈이 날로 이삭에 자극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고의로 상처를 내는 것인데요. 아물면 상처를 주고 아물면 또 상처를 주고 그러니까 고구마가 열을 받아서 큰 고구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상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호미로 자꾸만 자극을 주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큰 고구마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러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더 크게 열매 맺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과 27절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같이 하셔서 증거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이 같이 하셨기 때문에 병이 낫고 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역사들은 베드로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속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을 모신 자가 성도인데 성도가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도 또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증거를 보이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일을 하면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핍박을 받아도 낙심하지 말고 환영을 받아도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같이 하는 증거를 얻었으며 세상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직장에서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대략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10%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 3%라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순론 처신을 다반사로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올 때 성경을 신문지에 사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식사기도 할 때는 양발 쳐다보면서 양발 쳐다보는 척하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기도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드러나야 할 때 드러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핍박하면 핍박을 받으면서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싸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사랑하면 죽음과 질병에 맞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변호사가 정의를 사랑한다면 부정부패와 범죄와 대항해서 싸울 것입니다. 시편 97편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십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고 악과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순종 안에서 증거하고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그들로부터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으며 고난 속에 들어가 승리하는 차원 높은 믿음의 경기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